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장기 존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밀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엊그제까지 막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서 아 진짜 겨울이 너무 싫다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풀려서 겨울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미래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오늘은 좀 따뜻해서 약간 야외 활동하기도 좋았고 예.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좀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 되게 파랗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파랗게 맑게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22번째 임금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조선의 어느 시점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정조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거예요. 정조가 왕세자였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죠.
그렇죠. 사도세자와 그 아버지 영조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이 바로 노련 벽파였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움에 떨 사람들은 바로 노론 벽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론 벽파 세력이 정조 암살 시도를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조는 왕세자 시절 동안에는 사도세자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론 벽파들도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말이 바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다였죠.
그러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주도하고 방관한 사람들이 정조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조가 사도세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티를 거의 내지 않았었거든요. 정조는 이렇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나하나 시작했어요. 우선 사도세자에게 제사를 드릴 공간인 경모궁이라는 사당을 만들었어요.
사도세자는 제인의 신분으로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났고 아버지 영조 임금에 의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를 모실 사당조차 지어지지 않은 거군요.
네. 또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것이 바로 현재 경기도 화성시인데요. 여기가 당시에는 천하의 명당이라고 불렸대요. 그런데 그곳은 원래 백성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이라서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게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수원화성이에요.
기존의 백성들이 살던 곳에 사도세자의 묘를 짓고 그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조가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키웠고 장용영을 통해 군사적 기반도 다졌어요. 이제 정조는 자신의 지역적 기반까지 마련하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계획도시인 수원 화성의 건립이었어요. 조선의 수도인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이 한양은 노론 벽파라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정조의 입지는 굉장히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정조는 새로운 곳을 수도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새로운 도시를 짓는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마을도 아니고 수도로서 기능이 가능해야 될 도시잖아요. 수도로서 방어 기능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집도 들어서야 되고 중요하게는 궁궐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뛰어난 인재들이 이 수원화성 건설에 참여했고 백성들의 도움, 신기술 덕분에 3년도 되지 않아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3년 이내에 한 도시가 완성이 되었다고요? 그때 당시도 정말 북한처럼 속도전을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빠른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지 화성 건설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져요.
네. 먼저 이 화성 건설하면 정약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약용이라면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규장각 출신의 학자잖아요.
네, 맞아요. 정약용은 또한 수원 화성 건설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에요. 그는 서양의 책인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서 옮길 수 있게 해준 기구예요. 이 거중기 덕분에 공사 기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사실 수원화성은 당시 기술로 건설했더라면 20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였거든요.
그렇죠. 20년? 그 20년이 걸리는 공사를 3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원님이 거중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중기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무거운 돌을 옮긴다? 북한에서는 기중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거중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거중기의 발명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신기술도 빠른 화성 축조에 한몫했지만 여러 백성들이 화성 축조에 참여한 것도 있어요. 방송원님, 조선의 세금 제도 중 하나인 역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러동역을 의미하잖아요. 이 역에는 군역과 여역이 있고 군역은 군대를 가는 거고 여역은 자신의 러동역을 국가를 위해 일정 일수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조도 이 여역을 이용해서 화성을 축조하는 데 많은 백성들을 동원했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조는 이렇게 무료로 일을 시키면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켰거든요.
임금이 돈이죠.
네.
네. 사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것이 당연하지 않던 시절에 정조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것은 정말 지금 봐도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수원 화성 축조에 힘을 보태게 된 거예요. 덕분에 길이 5,743m에 이르는 성곽, 600칸 정도의 대규모 행궁, 도시 기반 시설 및 생산 설비까지 이 모든 게 33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었어요.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수원 화성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방송원님은 정조가 야심차게 만든 도시, 이 수원 화성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여기서는 수원 화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수원시 화성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 뉴스에서 보니까 수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직은 이게 정조가 야심차게 만든 그 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방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원화성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사실 이곳은 전쟁,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소실된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정조 때 만들어졌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복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수원화성 건설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기록된 화성 성역의궤라는 책 덕분이에요. 이 책에는 건축 방법, 도면, 건축에 동원된 못, 돌, 인부의 인근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전에 수원화성 부근에 산 적이 있어요. 이곳에 살면서 문화재 발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수원화성 행궁 건물 중 하나인 우화관이라는 건물의 흔적을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궁을 온전하게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저희가 발굴을 할 때에도 화성 성역 의궤에 실려있는 그림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그림을 통해 건물의 위치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참고하여 발굴을 하면서 그 건물의 흔적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랬네요. 저는 이제 방송원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참 건축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지혜로웠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서울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잖아요. 그 건축술이 우리 선조들부터 이어받은 그런 전통적인 유래가 아닐까 이런 자긍심이 생겼어요.
네, 이제 이렇게 수원화성이 완성되었고 정조는 장차 8일에 걸쳐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수원 화성으로의 화성 행차를 거행했어요. 정조는 동갑인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아버지 사도세자가 회갑이 되던 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참배와 화성 행궁에서의 어머니 회갑잔치를 열었거든요.
그렇군요. 뜻깊은 날이네요. 정조가 부모님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 화성으로 갔다는 거죠?
네. 사실 서울과 수원을 오갈 때 가장 골치 아팠던 일은 바로 한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한강을 배로 건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어서 왕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지 않았대요. 여기서 정약용이 또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배다리를 만든 것이에요. 배다리란 말 그대로 배로 만든 다리를 뜻해요. 즉 한강에 많은 배들을 연결해서 일종의 배다리를 만들었고 그 위로 정조의 화성 행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는 큰 돌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고중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또 이런 배까지 만든 거 봐서는 정학용의 기지가 또 한 번 발휘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정조의 화성 행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백성들도 참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격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너무 감동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는 임금이 궁을 나와서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하러 갈 때나 화성 행궁으로 향할 때 여러 백성들이 나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정조의 화성 행차는 단순히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참배나 어머니의 회갑연 기념이라는 그런 목적 외에도 이렇게 행차를 하면서 백성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8일간의 화성 행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정조는 1795년 새벽에 궁을 출발하여 화성으로 향했어요. 이 행렬은 서울의 노량진을 통해 배다리를 건넜고 노량 행궁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시흥 행궁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시흥을 출발하여 그날 밤 수원화성 행궁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원화성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과와 무과 시험을 시행해서 숨겨진 인재들을 선발하기도 했어요.
정조는 지방에 숨겨진 인재들을 뽑아서 관리로 등용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참배하고 군사훈련도 실시했어요. 다섯째 날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거행했고 여섯째 날에는 화성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노인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에 걸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죠.
7박 8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화성 행차. 정말 정조가 알차게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행차를 하면서 정조는 백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지방에 숨겨진 인재도 등용하고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도 참배했고 어머니의 회가변도 치르고 가난한 백성들도 구제하고자 했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 행차는 겉으로는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이라는 이유로 행해졌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8일간의 수원화성 행차에는 화성을 중심 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정조의 꿈이 담겨져 있었고 정조는 이 행차를 통해 자신의 왕권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행차였군요.
네. 방송원님, 혹시 김홍도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왜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잘 배워주지 않아서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김홍도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예요. 아마 한국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홍도의 그림 하나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은 그림들을 그려냈거든요. 제가 김홍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은 김홍도가 바로 정조시대에 활약했던 화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정조 임금의 신뢰를 받으며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았던 사람으로 정조가 사도세자 능으로 행차하는 광경을 그린 것으로도 유명해요. 2017년에는 이 수원화성 행차를 복원한 행사도 서울에서 열렸었는데요. 즉, 이 서울에서 수원화성, 그리고 수원화성에서 화성시 융릉, 여기가 이제 사도세자의 묘이죠. 여기까지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였거든요. 총 거리는 무려 59.2km였고 당시 여러 지역단체가 참여했고 4,580명의 사람, 690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고 해요. 이것도 나름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조의 행차 기록을 상세하게 담은 의궤 덕분이에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비록 8일이 아니라 2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정조의 행차가 건너는 배다리도 복원되었고 중간중간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도 거행되었다고 해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때 해경군 홍씨나 정조 임금 역할에 지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경쟁률이 꽤 치열했나 봐요.
그렇군요. 여러 지역 단체가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복원하고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앉아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역사적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정조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조에게는 야심찬 꿈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 해경군 홍씨가 70세가 되고 자신의 아들이 15살이 되는 해인 1804년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수원 화성으로 오고자 했던 거예요. 즉 이곳에서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꾸려가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에 이 정조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4년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한 거군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정조는 일종의 개혁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는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지역의 사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도 하고 불시의 민생을 살펴서 관리들의 부정이 적발되며 엄격하게 처벌도 했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보내서 감시관이었던 암행어사를 각 지방으로 파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사회를 백성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단계에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혹시 여기에 독살설? 이런 건 제기되지는 않았냐요? 왜냐하면 1800년이면 정조가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암살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인들을 중심으로 정조의 독살설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갑자기 죽었다기보다는 건강도 오래전부터 나빠져왔고 몸에 난 종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생했다고 해요. 사실 정조는 일 중독자였어요. 정조는 매일 밤새 일을 하느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이 들기도 했대요.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는데 몸이 성할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조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이제 정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게요. 사실 정조는 술을 정말 좋아하는 애주가였다고 해요.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인 세조도 밤낮 가리지 않고 술자리를 해가지고 애주가로 유명하잖아요.
네, 정조 역시 술을 정말 좋아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사발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서 신하들에게 항상 술을 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지 않은 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중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은 자는 바로 정조와 정약용뿐이었다고 해요. 또한 정조는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은 정말 싫어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신력으로 술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곤 했대요.
정조가 자기 자랑을 했다니까 정조에게도 조금 귀여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술, 담배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정조가 그랬어요. 정조는 담배를 정말 많이 폈거든요. 담배는 조선의 15번째 임금 광해군 때 조선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조는 담배를 정말 많이 폈고 심지어 과거 시험 문제로 식물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담배에 대한 글을 쓰는 문제를 내기도 했대요.
어쩌면 정조는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는 암살 위협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술과 담배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신의 고뇌를 술과 담배를 통해 해소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하면서 맨날 그 일대 왕부터 이렇게 쭉 연결하잖아요. 그때마다 왜 이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못했을까 아쉬움이 많은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중독, 암행어사,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행차를 한다. 참 우리나라 그 역사에 참 좋은 왕이 아니었을까. 이런 왕들이 좀 더 많이 배출되고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